목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편지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편지를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 못합니다.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남의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이 뭐 지능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그 맥락이 있는 거죠. 흐름이 있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갑자기 그 편지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비슷하게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를 막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잠시 딴 데 갔다가 왔어.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요? 지나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어.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걸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한참 들어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말을 하는구나. 아, 앞에 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구나. 그것을 끼워 맞춰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짚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것이 없이 깨달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시작도 말씀드렸잖아요.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동방박사가 와서 별따라 와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시다 조상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메시아로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어제 읽었던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꾸로 가는 거라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팔복은 읽어보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삶을 말한다. 근데 그 삶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듣고 있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거꾸로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야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17절부터 20절까지가 팔복의 그 설교의 첫 번째 결론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구절만 딱 빼서 읽으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아, 봐라,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셔서,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자, 이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받으실 수밖에 없느냐,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율법을 완성하시죠. 왜? 조상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 뭐냐?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대로 사는 거,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 살고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그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뒤에 가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막 비난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 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두 개로 딱 대비가 되죠.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하고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해온 것은 뭐냐면 작은 것은 버리고 가르치는,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작은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작은 거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삶을 쭉 사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자들은 19절 말씀처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더 탁월해야 하는 거예요. 더 능가해야 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능가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을 하고는요, 열심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들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자, 이렇게는 이건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팔복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완전히 거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을 능가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걸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해오던 것, 요새 말씀대로 내가 지금 흐름이 세상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네, 아 이게 아니구만, 거꾸로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설교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0절 말씀이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결론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을 것이다. 그들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21절 이후로 아주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읽어보시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뭐 당연히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지? 이상하다고 못 느껴보셨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큰 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축소돼요. 개인이 살인하고 화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주 도덕적인 부분이고, 다른 종교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형제를 죽여라, 형제와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배경인지를 모르면 이게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거꾸로 말할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살인하고 있었고 노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미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수십 년 전에 로마가 이미 군대로서 여기를 점령했어요. 살인이 일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서로 죽고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났다 해봐도 많이 지나진 않았죠. 50, 60년도밖에 안 지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은 유대인을 핍박하고, 또 그 핍박을 받은 자가 로마 군대에게는 그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소수자인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또 유대인들은 복수하고, 사회 전체가 서로 으르릉 으르릉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분위기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금은 생각이 달라도 저 서로 싸웁니다. 생각이 다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의젓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령, 물론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외국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성전 옆에 안토니우스 요새를 세워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감시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가만두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전부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화가 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는 막 서로 긴장하고 힘만 있으면 그냥 막 싸우려고 덤비고 전면전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집에 가면 갑자기 웃으면서 하하 여보 잘 지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가 나고 집안끼리도 싸우고, 생각이 다르다, 분파가 틀리다. 유대교도 분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을 지키고 팔복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참 이스라엘로서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된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마. 그러면 안 돼.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23절에 나오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일단 놔두고 예배 그만두고 돌아가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돌아오라. 예배보다도요, 화해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자,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만일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 사회가 유대 사회가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조금 있다 한 35년,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화해하라고 하셨거든요. 화해 안 하고 로마를 여전히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난리를 치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는 믿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다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일이 있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서로 위하지 않습니다. 싸워요. 그때에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 땅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처럼 화해하고 품고 그렇게 그 사회를 지켜줬더라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싸움을 붙이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그걸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잘 모르니까 이 산상수훈에 관한 산에서 이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다 불러놓고 앉아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었을 때 느낌을 잘 몰라요. 하나 설명해 볼까요?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돌아서 가지고 바로 그냥 돌아가서 형제하고 미안해 말해놓고 올라온다.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지방하고요 예루살렘까지는 제가 대강 계산해봐도 한 사흘 길이에요. 금방 못 갑니다. 산길인데다가 고속도로도 없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흘 길이에요. 그러면 사흘 동안 걸어 올라가서 그것도 어린 양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딱 들려고 하는데 아차 화해 안 했네. 그러면 사흘 동안 그 짐승을 또 묶어놔야 돼요. 사흘 데리고 올라가서 묶어놓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며칠 걸려요. 9일이 걸립니다. 그 짐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자, 이 말은 정말 예배보다도 그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면 가정에서부터 화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이 거꾸로 사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25절로 나오는 뭐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 이 말씀도 똑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과는 거꾸로 갈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 길과는 전혀 다른 거꾸로 가는 길을 갈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걸어라.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나는 분노의 길, 복수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도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팔복을 더 깊이 이해하면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이를 갈며 복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 교회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죠. 어디까지 원수를 갚아야 합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전쟁에서 공산당에게 살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다. 뼈 아픈 일이죠. 눈물이 나죠. 이가 갈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친척을 죽인 자의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는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주도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건에 보면 학살하는 그 자리에 예수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걸린 자들이 그 들어가 있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인간, 나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비춰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인지상정, 사람이 가고 싶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동이 걸리고 거꾸로 가는 것이고 그걸 능가해 버리는 그 뭔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팔복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또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돼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로만 아, 예수님을 따르라. 뭘 어떻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된 것처럼 생각지 말고 정말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잘 생각해보면 진짜 예수님 말씀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만들면 이 나라가 유대민족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해하며 품는 교회와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가 유대민족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해하며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대로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며 세상을 거스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분노의 길, 복수의 길을 걷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유대민족과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옵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화해하며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